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큰 권능과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며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교훈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사망 권세, 사탄의 권세, 죄의 권세를 깨트리러 오신 그 표적으로 모든 질병을 다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다 해방하고 말씀 한마디로 모든 갖고 나온 문제와 그리고 트러블들을 전부 해결하시는 권능을 봅니다. 그래서 그 표적과 권능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면 이 세상에서 출세를 하고 명예를 얻고 물질을 얻고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따르는 착각을 버리도록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고난의 길이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길이고 삶 속에 모든 것에 주님을 첫자리에 놓고 따라야 된다 하는 교훈을 주셨어요. 그리고 마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한 배 탔는데 큰 광풍이 불며 큰 풍랑이 일어서 생사의 위기를 만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주신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는 인생에 상상치도 못했던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오나 하는 큰 광풍에 또 파도를 만나기도 하고 크고 작은 파도 그리고 역경을 만나면서 이 세상을 승리하고 가야 되는 것이 주님의 제자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주시는 메시지를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의 마음의 풍랑이 잔잔해지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함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드리기를 축원합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19절에 보면 한 서기관이나 예수님 어디로 가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또 22절에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따르라는 말씀을 계속하시죠.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고 그리고 그 배 예수님과 함께 그 배를 타고 가는데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고 생사에 죽을 위기가 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평강 중에 깊이 주무시고 계세요. 그러면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하여 이러한 사건을 허락하신 것이에요. 여기에서 주시는 우리가 교훈을 이해하려면 이 바다가 성경에 무엇을 상징하는가? 성경의 바다는 큰 물결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 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닷모래 위에 서 있더라. 붉은 용 하면은 사탄을 상징하죠. 우리를 대적하는 배후에 있는 원수 마귀들이 여자의 남은 자 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신약의 교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닷모래 위에 서 있는 상징적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표현을 통하여 성경에 거듭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대로 우리의 삶의 배후에는 마귀와의 전투가 있습니다. 온갖 여러 가지를 다 가져와요. 풍랑을 가져와요.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 비즈니스, 영적인 문제 여러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진멸을 하려고 합니다. 싸우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바닷모래 위에 서 있어요. 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세상을 불신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서 과거에 우리는 이 바다 속에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건짐을 받아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들어간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뿌리 열이요 머리 일곱.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죠. 이거는 적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옵니까?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는 불신 세상 속에서 나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계시록 17장 1절에 보면 많은 물 위에 음녀가 앉아있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 음녀가 나오고 할럿이 나오고 또 계시록에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세마포 옷을 입은 깨끗한 모습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적그리스도의 컨트롤을 받고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주장하고 거짓 선지자들 악한 사탄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고 계시록 17장 15절에 성경이 그 물이 무엇인가를 해석하고 있어요.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 물이 열국 방언들이라. 불신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 재림을 통하여 모든 원수막이 원수막의 컨트롤을 받는 적그리스도 거짓종들 불신 세력이 전부 유황불에 던져 완전히 가둬버려요. 그리고 이제 처음 하늘 처음 땅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전부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의 질서가 내려올 때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특별히 바다가 없다 그러죠. 바로 마귀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불신 세상은 완전히 유황불로 다 들어가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구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바다, 이 풍랑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침몰시키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배후의 원수마귀의 대적의 세력 그 원수마귀의 세력이 온갖 문제를 트러블을 우리에게 풍랑처럼 덮쳐서 몰살시키려고 하는 우리가 영적 전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바다에 비유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자. 요단 서편에서 살카다 요단 동편 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배를 타고 가십니다. 예수님을 따라 제자들도 한 배를 탔습니다. 갈릴리 호수 위에 항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은 갈릴리 바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는 천국 가는 날까지 이 세상 바다를 예수님과 더불어 항해를 하고 있다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항해를 하고 있는데 이 갈릴리 호수는 팔레스타인의 기후가 급속도로 많이 변해요. 밤에는 날씨가 또 차져요. 그러면 이 갈릴리 호수에 갑자기 기후 변화로 인하여 이게 잔잔했다가도 이렇게 광풍이 불기도 하고 폭풍이 불기도 해요. 여기 제자들이 또한 어부였잖아요.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행한 권능을 보면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말씀 한마디로 병자도 다치라고 귀신도 다 쳐자내고 죽은 자도 살리고 예수님을 따르니까 황탄하겠지 생각을 하고 한 배 타고 가는데 갑자기 광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이 세상 바다를 주님과 함께 항해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바다에서 크고 작은 풍랑이 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잔잔할 때도 있지만 큰 풍랑도 만나기도 하고 작은 풍랑도 만납니다. 과연 그럴 때 주님께서 주시는 큰 위로뿐 아니라 어떠한 광풍이 불어와도 주님만 의지하고 가면 우리는 안전하고 주님의 기적적인 도우심 속에 승리를 하며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풍랑들이 오지요. 소망이 넘치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풍랑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잠잠해져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풍랑이 잠잠해지는 비결은 바로 약속의 말씀 믿음이에요. 왜 이 장면을 보여주십니까?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나기 때문에 그때 주님이 주시는 약속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와 큰 믿음을 소유하라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큰 풍랑이 오니까 예수님을 깨우죠. 누가복음 8장 23절을 보면 같은 장면인데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예수님을 막 깨우죠. 그냥 물결이 아니라 아주 큰 광풍이 불어요. 그래서 배에도 막 물이 막 덮쳐와요. 그러니까 갈릴리 그 호수에서 어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러한 풍랑이 오면 죽음의 위기가 있는 걸 직감을 하고 상황이 그런 위기 속에 있어요. 마태복음 8장 25절에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께서 같이 계신데도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럼 예수님도 같이 죽는다는 이야기죠. 근데 일단은 깨워요. 주님께 도우심을 요청해요. 여기에 주님만이 도와주셔야 돼요. 만약에 자기들의 힘으로 막 노를 열심히 짓고 물을 막 퍼내고 그래서 해결할 수 있다면 주님을 안 깨웠을 거예요. 어부들이니까 너무 잘 알아요. 죽음의 위기 속에 있어요. 예수님을 막 깨워 우리 죽게 되었는데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풍랑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인간적으로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풍랑이 올 때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풍랑의 유익이에요. 여기에서 이 풍랑 사건을 통하여 이 풍랑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몰살시켜서 물에 익사시키려는 게 아닙니다. 이 풍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풍랑 속에서 함께 하시며 풍랑 속에서 어떻게 풍랑을 잠잠케 하시며 그리고 그들을 주님만을 절대 신뢰할 수 있는 큰 믿음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우리를 익사시키려는 게 아니에요. 그 풍랑이 큰 축복이 되게 하고 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드러내는 축복으로 바꾸십니다. 우리가 그 지점까지 가서 승리하기 바랍니다. 시편 18편 4절에 보면 다윗이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불의의 창수라 그러죠. 갑자기 급류가 막 쏟아져 와서 쓸려나가는 죽음과 같은 팔레스타인은 갑자기 급류가 쏟아져 내려가요. 그런데 시편 18편은 다윗이 사울의 핍박을 받으며 생사의 위기 속에 늘 쫓겨다니며 엄청난 고난을 겪고 그리고 주변 모든 대적과의 전투에 승리를 한 후에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는 그러한 기도고 고백이고 찬양입니다. 사망의 줄이 다윗을 얽어맸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했다고 그러죠. 5절에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다. 죽을 위기라는 거예요. 6절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때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전심으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 걸 얘기해요. 다윗이 죽을 위기를 한두 번 겪습니까? 전쟁터에서 늘 살고 사울이 10년 이상을 얼마나 쫓아다니며 사면처럼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모든 인생의 풍랑을 주님께 맡기기 바랍니다. 풍랑이 크게 몰려올수록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전심으로 부르짖을 수 있는 기도의 파워를 주세요. 그 파워를 받기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 이 가슴 바닥에서부터 뜨겁게 전심으로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은혜를 성령님이 주세요. 그걸 기다리고 계세요. 응답하시려고. 7절에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이니로다.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가 요동하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땅에 쏟아붓는 말할 수 없는 웅장한 역사로 응답하시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을 공격하는 것, 또 똑같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기름 부은 자예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마귀와의 전투, 온갖 문제를 가지고 와서 덮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풍랑의 문제를, 죽을 것 같은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부르짖기 바랍니다. 그래서 응답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승리 그리고 도우심이 약속이 돼도 분명하게 기도하고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16절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서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전능한 하나님께서 의인법을 쓴 거죠. 손을 펴 직접 나를 붙잡아 많은 물에서 사면처가 또 적은 풍랑 큰 풍랑 또 사면으로 풍랑이 오면 방향이 없잖아요. 동서남북에서 바람이 막 불면서 나를 건지셨도다 하면서 찬송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풍랑이 올 때 크고 작은 풍랑이 와요. 여러분 전심으로 부르짖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부르짖기 바랍니다. 주님은 응답하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추러스타고 부르짖는 자들에게 응답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그들을 영화롭게 합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 7절 남유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했어요. 가깝게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죄와 사망 권세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받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 변화받고 회복받으며 하나님의 마이티 워리어가 돼서 하나님의 군사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그 약속을 주셨는데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하고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쉬지 말고 하나님이 기억하고 그리고 약속을 행하도록 기도하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기억력이 없어서 잊어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이 표현은 약속을 주셨지만 그 약속을 믿고 그리고 나의 것으로 주실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너의 성벽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파수꾼은 성벽에 밤낮 눈을 부릅뜨고 적이 오나 지켜야 돼요. 우리가 영적인 파수꾼이에요. 밤낮 원수마귀가 성을 기어 들어오지 않나 성을 뚫고 들어오지 않나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의 성을 지키기 바랍니다. 주야로 마귀와의 전투에 깨어서 생각과 마음을 지켜야 돼요.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계속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7절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성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쉬지 못하게 하라는 표현이에요. 이거는 끊임없이 끊임없이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억력이 없으셔서가 아니에요. 그 약속의 말씀을 절대 믿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부르짖는 기도예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타임에 가장 베스트로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자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신뢰하며 부르짖는 자들을 통하여 세대 세대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와 표적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풍랑이 오면 죽겠다는 소리를 여러분 많이 하시죠? 얼마나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너무 자주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은 죽겠다는 얘기 하지 않기 바랍니다. 죽겠다는 얘기가 나올 때 결단하고 할렐루야! 아니, 결단하고 해야 돼. 속은 할렐루야가 아니더라도 일단 입으로 고백해야 돼. 입술의 고백, 그 마음도 그렇게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으세요. 마가복음 4장 38절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마가는 더 자세히 얘기하고 있죠. 배, 그 고물에서 이 앞머리 쪽에서 베개를 베고 이상하기인데 푹 주무셔요. 여기 이렇게 주무시는 것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기서는 원망해요.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지금 모르십니까? 일어나세요.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우리를 안 돌봐주십니까? 하고 원망까지 나와요. 꼭 누구 같아요? 자기 믿음이 연약해서 39절에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니까 잠잠해졌죠? 40절에 이제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기에서는 믿음이 너들 어떻게 이렇게 없냐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믿음이 적냐? 그리고 책망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풍랑이 지는 유익이에요. 이런 풍랑이 올 때 내 믿음이 어떤지, 믿음이 큰지 적은지, 어떻게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풍랑이 올 때 내가 과연 주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주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내 지금 영적 상태를 드러내서요, 그게 유익이라니까요. 그래서 풍랑이 오면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실망할 때 많죠. 내가 이 수준밖에 안 됐어. 내가 그래도 믿음이 어느 정도 있는 줄 알았더니 내가 어떻게 이 정도지? 아, 그런 깨달음이 오세요 안 오세요? 오지요. 그래서 유익을 주는 거예요. 다시 결단하고 내가 이 믿음이 큰 믿음에 굳게 서야 되는구나. 이 문제를 만나니까 내 수준이 너무 창피하구나. 속에서 시험 든 얘기는 유치해서 말도 못한다 그랬죠. 시험 들 때 누구한테 말도 못해요?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연약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이렇게 풍랑이 올 때 우리에게 유익을 주세요. 우리의 믿음의 수준과 상태를 보게 하시고 다시 재결단하게 합니다.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풍랑 속에 약속의 말씀대로 열심히 기도하려고 부르짖어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으려면 여러분들이 예배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 해석을 들어야 믿음이 와요. 누구나 풍랑이 오면 이러고 주저앉아서 낙망하면 안 되지, 이게 디프레션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눌러있으면 안 되지, 일어나야지 하는데 안 돼요. 기도해야지 하는데 안 될 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나오셔서 말씀을 듣고 말씀 해석을 듣고 그리고 소망이 와요. 믿음이 오고 직접 우리 주님께서 마음에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격려해 주세요. 나를 깨우고 부르짖어라. 신구약의 약속이 얼마나 많은 약속을 주셨습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구원하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약속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개인적인 음성으로 용기와 소망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야 돼요. 성경을 집에서도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과 하지 않은 것과 해보시면 천지 차이인 걸 알아요. 내가 믿음의 뿌리가 내리도록, 믿음의 심지가 내리도록 내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4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그래서 풍랑이 자꾸 오는 거, 적은 풍랑, 큰 풍랑 오는 거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심지가 뿌리를 더 내려서 더 큰 평강, 더 큰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담대한 믿음으로 전능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그 놀라운 권세,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기도 응답을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4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여호와를 영원히 영원히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큰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 주님께 마음으로 간절히 호소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세요. 큰 믿음을 주시기 원하세요. 시편 107편 25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광풍이 불어오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의 허락하심 속에 일어나는 거고 광풍을 잠잠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뜻이 있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풍이 불어올 때 원망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약속은 무엇입니까? 광풍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의 성숙으로 축복하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그 광풍 속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이기게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그 전능한 하나님의 약속을 체험하는 큰 축복이 되는 거예요. 26절 광풍이 부니까 이 물결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엄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광풍이 동서남북에서 불면 정신이 없어가지고 마음이 막 녹고 두렵지요. 27절에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광풍이 불면 이리저리 막 구르면서 또 배멀미하죠, 토하죠.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사면초가에 광풍이 막 불어오면 정신이 없고 판단도 혼미해지고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사고치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28절에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주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바다를 예수님과 함께 항해하고 있는 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살을 향하여 갈수록 더 큰 광풍이 불어와요. 그래서 더 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겠어요. 모든 걸 다 넉넉히 이기게 하는 게 약속이에요. 자기 자식이 광풍에 몰살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식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계획을 이루시는데,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직장, 비즈니스, 교회, 여러분 각자 사명을 줘서 그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에요. 29절에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 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 광풍 속에 정신이 없고 뒹굴고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 부르짖었더니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기뻐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항구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사내가 새 땅으로 인도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 풍랑이 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한 가장 좋은 길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광풍을 잠잠케 하시며 인도하신다는 걸 약속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교훈도 주시고 광풍이 부는데 그 위를 걷게 하시는 또한 예를 또 보여주시죠. 우리가 풍랑 위를 걸으면 더 멋있을 것 같아요. 풍랑을 걷어가는 게 아니라 풍랑 위를 걷는 거예요. 서핑 하잖아요. 얼마나 인조예요. 막 돌았다가 딱 떨어지면서 360도 도는데 정신이 멀쩡해요. 그래가지고 인조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이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31절에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성할지어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무궁하신가 인생에 행한 이 기적적인 도우심을 찬성하고 그의 이름을 높일지어다. 광풍의 목적이죠. 결국 찬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기게 하신 것을 찬성하고 높이게 하는 이 광풍이 오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에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스가랴서 10장 11절 12절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은 고난의 바다라고 표현하죠. 고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고해, 고난의 바다를 주님과 더불어 한 배 타고 항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닷물결이 일면 바닷물결을 치고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게 하고 홍해도 가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광풍, 이 풍랑을 하나님께서 치시고 가르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고난의 바다를 항해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12절 내가 그들에게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분명히 풍랑 광풍이 올 때 이 고해 바다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누가 하신다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한다 그래요. 그게 광풍의 목적이에요. 경고하게 하리니, 경고하게 하는 거예요. 내 수단 방법으로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경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행한다는 건 하나님께 부르짖고 매달려 기도하며 약속의 말씀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범사에 도우심을 요청하고 깨어 기도하며, 우리가 영육간에 너무 지치고 힘이 없을 때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영육간의 회복을 받고 범사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풍랑의 목적이에요. 또 고해 바다를 우리가 가고 있다니까요. 소망이 넘치기 바랍니다. 지금 마음의 풍랑에 계신 분이 있어요. 아직 해결받지 않은 다 풍랑이 있다니까요. 이 말씀을 통하여 마음의 풍랑이 잠잠해져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환경의 풍랑이 크냐 적으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환경에 내 마음의 풍랑이 문제지 환경의 풍랑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특별히 깊이 주무세요. 이 풍랑 속에 25절에 제자들이 나가 깨우며 이르되, 14절에 큰 놀이 있는데 예수께서는 주무시니까 풍랑이 막 광풍이 불어서 깨신 게 아니라 제자들이 깨운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잠을 주무시는 거예요. 평강 가운데. 여러분 중에 머리만 대면 잘 주무시는 분이 있어요. 걱정 근심 있어도 워낙 마음이 유한 분이 있고 약간 무딘 분이 있고, 머리만 대면 잘 주무시는 분은 그냥 체질적으로 그런 것이고, 주님은 그래서 주무신 게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생명의 위가 있는 풍랑 가운데 푹 주무신다는 건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시죠. 예수님께서 인성,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인간의 한계가 있어요. 사역이 너무 바쁘고 하루 종일 수많이 에워싸고 쫓아다니니까 쉴 틈도 없고 식사하실 겨를도 없으십니다. 깊이 피곤하셨어요. 그런데 아주 평강 중에 깊은 잠을 주무셔요. 성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지금 이 풍랑으로 죽지 않으시거든요. 예수님은 어디서 죽으시러 오셨어요? 3년 사역을 마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러 오셨어요. 그래서 깊이 평강 중에 주무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생사의 위기가 오는 풍랑이 일어도 너희들은 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 이 세상, 이 풍파, 큰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평강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하는 것이에요. 시편 4편 8절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머리둘 것은 주님 품이라고요.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아버지를 죽이고 아버지의 왕위를 뺏으려고 반역하는 정부를 세워가지고 아버지를 쫓아 추격을 하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이 부모 마음에 오죽한 정도가 아니죠. 죽고 싶은 정도가 아니죠. 그런데 이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왜 그래요? 왕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 여기서 무너지면 이스라엘이 전부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목장 아닙니까? 하나님께 매달리고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이 상황에 평안히 눕고 잔다는 건 깊이 평안히 잔다는 거예요. 이거는 초자연적인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풍랑이 있죠? 크고 작은 게 와요. 주님께서는 이러한 평강과 위로와 안식을 주시기 원해요. 이 평강과 안식은 무엇으로 오는 게? 약속의 말씀,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그걸 믿고 그대로 하면 부르짖지만 그대로 해주세요. 약속의 말씀 그대로 지키세요. 여기 이 배를 탄 제자 중에 누가 있었겠습니까? 베드로가 있었죠. 이 예수님의 본을 보고 베드로가 오순절 이후에 완전히 180도 달라지죠. 180도 완전 변화가 돼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핍박이 마구죠. 그래서 수제자 중에 먼저 야고보가 순교를 당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 보면 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유대인이 기뻐하니까 베드로를 투옥시켰어요. 4절에 잡음에 옥에 가두고 군인 네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갇혀 있어요. 베드로는 옥에 갇혀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래서 이 풍랑이 왔어요. 제자들 사도들을 다 학살에 순교시키려고 풍랑이 큰 핍박의 풍랑이 옵니다. 그래서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 기도를 하지요. 6절에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뭘 지키더라. 이런 상황에 아니 야고보도 죽였는데 그 다음에 잡아가지고 트라이얼을 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밤에 깊이 평강 중에 이 핍박의 풍랑이 왔는데 예수님처럼 깊이 평강 중에 잠을 잡니다. 천사를 보내서 옆구리를 쿡쿡 찔러가지고 깨워야 될 정도로 사슬이 벗겨지고 천사를 인도하는데 따라갔다. 이게 상신가? 나중에 보니까 이거 진짜였구나. 11절에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돌아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에서 건졌구나. 여기서 이러한 놀라운 평강이 어떻게 옵니까? 베드로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잡혀서 여기서 죽지 않는 확신이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21장에 18절 19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베드로를 찾아와 베드로의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그 실패한 거를 눌려있는데 회복을 시켜주시죠. 그래서 베드로의 미래를 예언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러니까 금방 죽지 않아요. 늙어서는 순교에 대한 예언을 해요. 그 다음 절 이 말씀을 하신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초대교회 이 초기에 막 핍박이 오고 야고보도 죽고 스데반이 죽는데 아직 베드로는 죽을 때가 아니에요. 더 사역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줬어요. 그래서 우리의 담대한 믿음은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평강이 이러는 상황 속에 주님의 품 안에서 영적으로 안식하며 평강 가운데 잠을 자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배에 풍랑이 오는데 깊이 평강 가운데 주무시 그 모습을 봤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에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풍랑이 잠잠해져야 되는 거예요. 환경 속에 크고 작은 풍랑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풍랑, 믿음이 적어서 믿음이 흔들려서 때로는 믿음이 다 없어지고 마음의 풍랑을 잠잠케 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마음의 풍랑을 잠잠케 해주세요. 이 풍랑을 말씀 한마디로 잠잠해졌죠? 창조주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우주 만물 다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보여주시며 특별히 예수님이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허락하셨다고. 풍랑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유익이 되라고. 그래서 예수님과 더불어 고해 바다를 같이 항해하는데 풍랑이 허락해서 우리의 삶에 왔대니까요. 앞으로도 온대니까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유익이 되라고 해요. 신앙의 큰 믿음의 자리에 쓰라고 축복입니다. 이걸 믿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 있어요.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풍랑을 허락하신 것이에요. 시편 16편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오른쪽에 계신다는 건 권능, 영광, 명예, 파워,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십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늘 주님을 의지하고 도우심을 요구하고 부르짖고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고, 근데 흔들릴 일이 있는데 안 흔들린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 흔들릴 일이 당연히 오죠. 큰 풍랑, 적은 풍랑, 근데 내가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신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요.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의 목적을 여기서도 얘기하잖아요. 풍랑의 목적을 얘기하잖아요. 풍랑을 주님이 허락해서 삶에 온다니까요. 우리를 낭망, 좌절, 망했다, 죽었다 이렇게 몰살시키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풍랑을 자꾸 만나요. 큰 믿음에서 나중에 풍랑을 걸어가요. 풍랑이 잠잠하지 않아도 풍랑 위를 걷게 하시는 주님과 더불어 큰 믿음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넘치기 바랍니다. 오늘 마음에 풍랑이 있죠? 걱정심 누구나 다 있어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 마음의 풍랑을 주님께서 잠잠하게 하시도록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부르짖고 구하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큰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이 땅에 응답을 함으로 번개, 지진, 천지가 진동하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을 쏟을 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심령에 평강이 그리고 주님의 위로와 소망과 기쁨이 차고 넘치며 마음의 풍랑을 완전히 다이다운하게 하세요. 그리고 승리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